에베소서 89번 메시지. 건축을 위한 공급으로 인한 성장.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류는 분열되었고 흩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그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 안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모든 규례들을 말살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적 사탄은 그리스도가 창조한 새 사람을 분열시키려고 규례들을 이용했습니다. 기독교 안의 분열들과 교파들과 종파들은 그들의 근본을 이런 규례들 안에 두고 있습니다. 분열의 원인.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분열들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심으로써 자신의 교회를 회복하시고자 시도하고 계십니다. 분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분열의 근본인 규례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분열의 원인이 되어 온 규례들을 제쳐놓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규례들의 문제에 관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규례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가져오므로 기독교 역사 안에서 발생해온 분열적인 것의 반복을 야기시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기독교의 역사가 반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의 회복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스런 이들은 규례들에 관해 분명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규례들에 부합하는 실행들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교회들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입장을 보았을지라도 규례에 관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안전하게 교회 생활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분열들을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규례들이 분열의 근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회복이 세계 도처의 확장됨에 따라 서로 다른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회복 안에는 조직이나 사람의 통제가 없으므로 어떤 곳에서는 성도들이 여러 실행들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 생활은 분열로 인해 심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규례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도록 여러분 모두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규례들을 갖는 것의 심각성에 관해 수정처럼 투명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어떤 실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라도 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규례들을 기꺼이 떨쳐버려야 합니다. 규례들과 교리. 우리가 지적했듯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닌 단체적인 교회에 관한 책인 에베소서에는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것들이 적어도 네 부류, 즉 규례들, 교리, 옛사람, 티들과 주름들이 있습니다. 규례들에 대한 몇 메시지들을 본 후 이제 우리는 교리의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교리들은 규례들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규례들은 교리로부터 산출됩니다. 교리들과 규례들 중 어느 것이 먼저 오는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교리들은 규례들을 산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규례들은 교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문제들은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협력의 필요성. 에베소서 1장은 몸,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에 대해 말합니다. 2장은 한 새 사람을 말하며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말로 끝맺습니다. 3장에 계시던 대로 새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신격의 셋은 모두 이 분배와 관련됩니다.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속 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짐을 만들기 위함이며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케 됩니다. 3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 말합니다. 만일 새 사람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어지려면 확실히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 새 사람의 각 부분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세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속사람이 그 영에 의해 마땅히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풍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자신의 집을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된 사람, 즉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 단체적인 실체가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3장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된 세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책의 끝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규례들을 폐하셨지만 세 사람인 교회는 여전히 건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직접 건축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그분은 직접적으로 교회 건축을 수행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쓰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도록 어떤 은사들을 몸에게 제공하십니다. 이런 은사들의 사역으로 온전케 된 후 성도들이 직접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혹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목자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직접 건축되지 않고 온전케 된 성도들에 의해 직접 건축됩니다. 이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협력이 요구됨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어떤 이들은 바울이 3장 끝에서 멈추었어야 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장의 끝이 이 책의 최고봉이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사실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되셨으며 인생을 거치셨으며 구속을 성취하고 규례들을 포함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으심 후에 그분은 무덤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 다음 그 주의 첫째 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새로운 인성을 가진 새 시대가 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사람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경륜은 성육신의 원칙, 즉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역사함 위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떠나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하듯이 당신 역시 저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당신도 또한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께 말한다면 주님도 긍정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의 경륜이 신성한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 원칙은 에베소서에도 적용됩니다. 처음 세 장은 신성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장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음과 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되었음을 계시합니다. 그런 다음 4장부터 6장까지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 곧 우리와 주님과의 협력의 측면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성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편에서 주로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목자들과 교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관념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관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많은 교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그리스도인 저자들에 의해 매년 출판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확실히 다른 어떤 종교도 매년 출간되는 책들의 수에 있어서 기독교에 필적하지 못합니다. 이들 대부분의 책들은 그저 교리적인 공론의 욕구만을 충족시킬 뿐입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의 책들은 규례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특정한 실행을 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책을 저술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바울의 관념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관념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이 장에 있는 기본 관념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것에 관계됩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알고 있듯이 자녀들의 성장은 주로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먹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자란 사람에 이르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의 편에서의 주된 필요는 교리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란 사람에 이를 때까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란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류의 체계에 빠지도록 하는 사람들의 괴술과 교활함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요동하거나 파도에 밀려 다니지 않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바울이 모든 이단이나 거짓 교류의 가르침이 아닌 모든 가르침의 바람을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런 가르침은 건전하고 근본주의적이며 성경적인 교리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가르침일지라도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교활함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괴술에 의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어떤 가르침도 비록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중심 목적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들은 사람들의 괴술과 더불어 사탄에 의해 간교하게 사주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좌절시키려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체계화된 가르침들은 심각한 오류를 야기시키며 그러므로서 몸의 생활의 실질적인 하나를 손상시킵니다. 만일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바울은 그것을 기술하는데 그처럼 많은 강경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리는 물고기 잡는 데 쓰이는 미끼가 달린 낚시 바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낚시 바늘을 보지 못한 채 물고기는 미끼를 먹으러 갔다가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의 미끼에 유인되어 그 속에 숨겨진 낚시 바늘에 걸리고 맙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유혹하는 교리 안에 있는 낚시 바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간교한 방법으로 대적자에 의해 조직화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범사의 그분 안으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경 교리의 지식 안으로 자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우리가 머리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해 사람 편에서 필요한 것이 성장임을 가리킵니다. 오직 성장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의해 요동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며 먹고 마심. 성장은 먹을 것을 공급함을 통해 또한 먹고 마심을 통해 옵니다. 이 과정을 떠나서는 누구도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교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과정을 거친 영적 양식의 공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요리되고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이들은 영양 공급을 받고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관념에 따르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가르침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관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공급된 그리스도의 풍성을 배불리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아내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나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강하고 건강하며 힘이 넘칩니다. 내게는 아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가 내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성도들이 먹음으로 성장해 왔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규제를 통해 산출된 바뀜은 반대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 신자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고 머리를 깎아야 하는지를 배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적인 바뀜, 곧 생명 안에 어떤 성장도 없는 바뀜만을 산출할 것입니다. 참된 성장에 의해 산출되는 바뀜은 시간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한 시간 내에 조화 한 송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화 한 송이가 자라는 데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생명 안의 성장을 낳는 먹을 것의 공급입니다. 그런 먹을 것의 공급은 단지 교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소위 주일 아침 예배는 교리의 가르침으로 충만합니다. 주위의 회복원에 있는 집회들은 반드시 전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대신 우리는 성도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점차 성장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양식 공급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단지 몇 번의 경우에만 어떤 이들이 교리의 생각이 사로잡혔었습니다. 이처럼 생각에 사로잡힘은 그들 자신에게나 다른 이들에게나 모두 커다란 손실을 야기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리적인 지식만 습득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들에게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자기들을 강하게 만드는 먹을 것의 공급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며 교리의 가르침은 보다 적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교리 논쟁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절대적인 은혜, 영원한 보장, 침례의 방법, 방언 말하기,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등과 같은 것에 대해 질문할 때 나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픈 갈망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갈망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 계시록에는 교리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음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 책은 7배의 강화된 영,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일곱 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은 일곱 별들, 일곱 촛대들, 생명의 나무, 생명수의 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은혜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성경은 주로 교리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는 주로 교리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대하지 말고 주로 생명의 떡으로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이제 우리는 교리들과 규례들을 떨쳐버리고 영양 공급에만 집중합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마침내 온전히 자란 사람에 이를 것이며 더 이상 가르침의 바람에 요동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당신에게 교리적인 질문들을 갖고 온다면 아마 당신은 그에게 에베소서 4장 14절을 읽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교통을 한다고 위장하고서 교리를 논하기 원하는 이들은 사탄의 교활한 간교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끼 속에 숨겨진 낚시 바늘을 경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합당한 영양 공급과 참된 성장. 우리는 교리에 대한 토론에 말려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새로운 이들을 접촉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집회를 방문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결코 교리적인 기준에 따라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에 관해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주의 길입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참된 성장으로 이끄는 합당한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탄이 간교하게 교리를 사용하는 것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양육과 영양 공급과 성장을 주목합시다. 이것이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의 필요입니다.